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책을 읽다가 여기에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실에 누운 한 환자가 아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 병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병실의 문이 가만히 열리는군요.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치료만 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의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병치레에 지쳐서 가족들도 줄 수 없는 따스함을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는 갑갑증을 느꼈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깟 주사는 뭐 하려고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링거 바늘을 빼버리고 행패를 뿌렸습니다. 병실 바닥이 피로 물들었고 같은 병실에 놀란 환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힘께나 쓰던 환자였기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청년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청년 의사는 무섭게 환자를 야단쳤습니다.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저희 말을 들으세요. 청년 의사의 억센 팔이 버둥대는 환자를 힘껏 안았습니다.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살기 싫으신 거 다 알아요.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청년 의사의 팔에 안겨 실컷 울었습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이었지요. 황소처럼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환자는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청년이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회진 때 지난번 거절했던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의사는 기뻐서 얼굴이 호빵맨같이 부풀어 오르며 씩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 지나기 전 머리맡에 커다란 돋보기와 함께 성경책을 놓아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에 관한 글입니다.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 안수연 씨입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의학계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려 조문객이 4천명 이상 그를 찾아와서 기억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을 했던 참 의사였습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환자들에게 책을 전해주었고 CD를 선물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거절하는 그들, 거절하면 거절을 당하면서도 또 찾아가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군에 입대를 해서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예수님처럼 만 33살이었습니다. 그의 장례 예식은 그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혼례식이었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전해주는 이 사랑과 이 기도, 이 복음의 한마디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란 축복의 삶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마 약속하시던 그 축복의 삶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길로 나온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죠.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삶이었죠. 남의 얼굴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냐는 가장 뜨거운 그때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고 함께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닌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여인에게 그것은 살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말씀이었죠. 부족함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이제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할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남편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함이 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시편 23편 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그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내 말은 광야죠. 우기 때만 풀이 잠깐 나고 풀이 바짝 말라버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끝까지 유대 광야 민둥산입니다.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굉장한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고 불평이 너무 많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삶이죠. 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배에서부터, 이 배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즉 나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면은 이 생수의 강은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서 흘러나와서 가정에도 살아나고 직장에서도 살아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여기 한국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하면은 가는 곳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모이면은 서로 나눔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주었습니다. 안아주면서 기도했고 손을 벌려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뉘어서 흩어지면은 말도 되지 않지만은 그 말을 한글로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팔찌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다녀보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습니다. 이 복음 팔찌가 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색깔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초록색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 아제르바이잔 언어를 그냥 읽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시커멓게 되었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은 지옥에 가게 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받으셔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의 마지막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깨끗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가지고 읽습니다. 그냥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옆에서 있던 우리의 성도들은요,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가정가정을 찾아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으니까 막 뒤적여가면서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가는 곳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영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곳에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가냐면은, 나는 단기 선교사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영향을 끼쳐야죠. 나가서 전해주어야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파송을 해주셨죠.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주겠다. 영향력을 끼쳐라. 선교사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사이고 직장에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승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승리의 삶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7절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어떠한 위험과 고통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0세기 초에 필리핀 선교사인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미국 우표에 등재가 된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겠지만은, 훈련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제가 로렌서 형제가 썼던 그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로렌스 형제가 부엌일을 하면서 구조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인재하심 가운데 거닐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로바크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습니다. 매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에 보면요,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흘러흘러 나오시기를 바란다. 1930년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생각의 주제로 삼고 대화의 짝을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멀었다. 그러나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올 줄로 믿는다. 1930년 6월 1일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바카 선교사님은 바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쳤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을 하셨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약속을 하셨고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은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능력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마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축복의 삶이 드러나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십자가에 바로 그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비밀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비밀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 위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요, 예수님이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보면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그 십자가 위에서는 일어나 있습니다. 그곳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는요, 못 박히실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어린 양이 끌려가서 잡혀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말고 그 말고의 귀를 칼을 가지고 잘랐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다시는 귀에다 대시고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넘어졌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그냥 잡히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군병들에게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그때에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기고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죽이신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놀렸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바라볼 때도 도무지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온몸이 다 찢게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나만 질 것이 아니라 너희도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만 죽을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죽으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그래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큰 능력을 드러내면서 다녔던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던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 이것이 능력인데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너희도 십자가 치고 따라와라. 즉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방법.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몸과 살 다 찢겨서 죽지 않아도 괜찮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완료를 해두셨습니다. 다 완료해두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만 나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자꾸만 울컥울컥 올라오게 할 그때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안수현 청년 의사, 그의 삶은 비록 33세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지만은 그의 장례식에 4천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의 삶은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파하면서도 부족함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진짜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성도,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죽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하나님,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죽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늘 경험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